자, 조직신학 4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타락과 죄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와 신자가 사람이잖아요, 다. 최종적으로 가는 그런 장소까지. 하여튼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질에서는 궁극적으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영과 혼과 육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단교리가 나오느냐. 첫째, 여기에 형상 아니면 이 모양은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 봐라, 이거. 이렇게 사람처럼, 하나님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이 1m 70, 80 되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달린, 이게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이걸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몰몬교예요. 몰몬교. 그래서 몰몬교는 여러 신을 믿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한때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몰몬교의 남자들은 나중에 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거 주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 뭘 얘기하는 거지?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는 게 안상홍 증인회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 구절이 지금 28절 이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이 아니라 27절에 있는 이 구절. 이 구절 하나를 믿고 남미에서 여자애들이 다짐 꾸리고 인류 오잖아요.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거 어머니 하나님 이 교리를 들으려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너무 한심한 그런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뉴에이지 추종자들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나중에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도 비슷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에 가서 보시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미 스웨가트라고 하는, 이게 다 목사입니다. 이 목사들인데도 이런 비슷한 것을 믿어요. 하나님한테 사람이었다. 근데 엄청나게 사람이 들끓습니다, 이런데. 이 지미 스웨가트는 한때 잘 나갈 때는 1년에 들어오는 돈이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여기 이 지미 스웨가트 이 선교회 그 재단에 들어오는 돈이 1억 5천만 달러. 그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몰락했어요. 왜 그래요? 창녀하고 잠자고 나오다가 걸려갖고, 그래서 몰락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뭐 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3개월 있다 또 다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 가서 걸렸어요. 이 음주운전이지 뭐 하는 것 때문에 경찰에 했는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또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지미 스웨가트예요. 가서 지미 스웨가트 한번 유튜브 가서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면 잘생기고 찬송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면, 너무 찬송을 잘해요. 지미 스웨가트 이런 거 찬송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리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왜곡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마귀의 영에게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간음 행위를 한 번 한 거 용서받았으면 됐지, 그걸 두 번 세 번 그냥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큰 수치를 끼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상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삼중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틀린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거다. 자기의식과 도덕적인 거다. 맞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셋째,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육신과 상관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들 속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보여주셨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었죠. 예수님이. 맞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1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형상은 뭐예요? 그걸 판에 박아 찍어놓은 게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지 않았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만든 그 형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우리 눈에 똑같이 판박이처럼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또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더 중요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그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가 있거든요. person. 알겠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판에 박은 듯이 아주 정확하게 딱 박아놓은 그분이 누구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다가간다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나중에 이제 홀연히 변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홀연히 변화가 될 때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들을 피해서 어디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뭐 divine nature, divine으로 써있어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사람이 잃게 됐어요. 잃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잃을 수 있는 형상이 있고 잃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한번 가서 창세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5장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모양대로 그를 만들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묘하게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타락이 일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타락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추락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게 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로 돼 있어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이 태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100% 없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 다른 거 이렇게 비교가 되십니까? 벌써 이거 보면 다르잖아요. 이 개미하고 사람은 이건 뭐 급이 다른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양심이 있고 좋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100이 딱 주어졌으면 그 가운데 일부는 잘라져서 훼손이 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천한 사람을 보더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걸 무시하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의미의 보편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주에 왕복선도 만들고 고속전철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부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맞습니까? 예,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린 형상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형상이 뭐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옛사람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입니다. 새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근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게 형상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죽어서 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건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영을 성령님이 탁 쳐서 딱 살려놔야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고, 천국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기고,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대로 찍어놓으면 사람도 상중적인 존재가 돼야 되겠죠. 형상은 찍어놓는 게 형상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가 그걸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다수가 영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예 두 개를 합쳐서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우리 개혁성경 다 영혼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존재로 보는 게 기독교의 대다수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 삼중적인, 처음부터 다 삼중적인 존재인데, 이게 날이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중적인 존재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로 사람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적인 존재로 보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예,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우주를 한번 봐라. 이 우주 공간 한번 보면, 예,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듯이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되어 있지 않냐?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예요? 몸이고, 비물질이 영이나 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이나 아니면 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혼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하나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나와요. 그 플라톤이 주장한 이원론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이원론은 거의 모든 이런 그 나라의 샤머니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중국, 인도 할 거 다 이원론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와 이 유대인들 뿐이 없습니다. 예. 왜 그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비물질. 그러니까 딱 두 개뿐이 없다. 물질은 몸이요, 비물질은 영혼이요. 딱 얘기하면 모든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 이건 뭐예요? 천주교 입장이거든요. 예.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교는. 그러니까 천주교 이론은 거의 비슷해, 장로교하고. 뭐예요?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용어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으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개혁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분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혼 육을 설명해라, 특히 영과 혼을 설명해라 못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과서가, 예, 그러니까 교과서가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원어나 이걸 무시하고. 자, 그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예, 그러면 영과 혼이, 예, 서로 교체되면서 사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장 46절, 47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예,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시점에서 내 혼이 주님을 크게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어떻게 기뻐하였다.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영과 혼이 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으로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영과 혼이 봐라 이거야. 마리아가 한 말을 지금 하면서 영과 혼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서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 앞에 나와 있는 건 영혼, 내 영혼으로 번역하고 영혼을 다 썼으니 영이 이미 그 안에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영은 뭐로 바꿨어요? 마음으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영혼으로 해서 이미 영과 혼을 다 썼으니 그 다음에 또 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거기 나오는 명백한 스피릿을 뭐로 바꿔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개역성경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덜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덜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7장 1절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 육과 영의 더러움이라 그랬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육과 영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서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여기는 혼과 육체가 나오고 거기는 영과 그 다음에 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개 이렇게 비교하면 그럼 영하고 혼이 서로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얘기랑 있는 그대로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런 구절들 명백한 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 두 개나 세 개를 가지고 그리고 영과 혼이 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명백한 것들을 가지고 명백한 교리를 세워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은 영, 혼은 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두 개가 같은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에서 나오고, 장로교에서 나오고 자유주의 학자들에서 나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고 플라톤도 그러고 샤머니즘도 그런데 그러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그런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합쳐갖고 그냥 영혼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배우니까 목사들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과 혼과 육을 분명하게 세 개로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해요.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영은 루아하우로 표현이 돼 있어요. 혼은 네페시로 표현이 분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여기 영과 그 다음에 이 혼은 영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되는데 푸뉴마로 표현이 되어 있고 혼은 푸시케라고 분명히 지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다르게 표현되는 걸 영어 킹제임 성경 그대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도 그대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도 삼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차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래도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 군데, 특히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두개 같아야 달라요. 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큰것 중에 일부가 하늘의 왕국이 돼서 나중에 이 땅에, 유대 땅에서 특별히 이루어진 그 천년왕국적인 그 요소를 표현할 때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왕국하고 이 하늘의 왕국이 두 개가 똑같다? 아닙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개역성경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NIV도 영과 혼과 몸이에요. 왜 딴데 영혼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영혼을 합치지 못해요? 그거 합쳐놓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백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뭘 나눠요? 혼과 영을 쫙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하고 영이 같으면 어떻게 나눕니까? 맞죠? 예,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삼중적인 그런 구조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라고 얘기해도 그냥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그냥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또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 단계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단계 의식 구조. 요 밑에 가서 보시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겉에 있는 게 몸이에요. 몸. 몸. 그리스 말로는 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면서 다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몸이 그거예요. 세상을 의식해요. 그몸 안에 뭐가 있냐? 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혼.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야. 자기.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요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거,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혼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리즌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혼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맨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영이 들어 있거든요. 그 영은 푸뉴마. 원래 피는 묵음인데 그냥 편리하기를 위해서 그냥 푸뉴마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건 뭘 의식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 영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중적인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성막을 가서 보시면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막의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거든요. 그렇죠. 회막 뜰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 중에 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라도 혼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혼인 이겁니다 하고 이 사람이 대답하면 하나님이 100, 10, 이게 동그라미 10개, 100점 딱 이렇게 줄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다. 아시겠죠? 영은 이미, 아, 이거 뭐 영,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일단 이해가 되는데 몸 이거 알잖아요, 이거.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에서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한세 요소의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혼이 나오면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혼인지 아니면 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때그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의 혼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 둘째, 성경에서 혼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 이상이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혼이라고 부르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게 성경의 용례예요. 성경의 용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제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게 몸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루하우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뇌패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몸이 들어있고 숨이 들어, 영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사람이 혼이 된 거예요. 사람이 혼이 된 겁니다. 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 개혁성경이 완전히 오역을 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학사, 뭐 신학생들이 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 개혁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게 루하우입니다, 그의 콧구멍에 불어,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 생명이 되려면 뭐가 돼? 루하우가 되지. 영이면 루하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성경은? 네페시가 됐다 그래요, 네페시. 네페시가 무슨 뜻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중에 개역 성경 같이 번역한 성경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영은 절대 죽지 않는데 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지난 한 100년 동안 쓰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히브리 말은 그렇다선 치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은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히브리 말 몰라서 그랬던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말은 다 알지 않냐? 예. 자, 읽겠습니다. 개역성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도 지금 개역성경은 산 영이라 그래요. 산 영이 되려면 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 영은 푸뉴마가 돼야 돼. 푸뉴마. 그렇죠? 푸뉴마라고 돼야 되는데 그리스마를 가서 보면 푸뉴마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푸시케로 돼 있다니까요. 푸시케는 뜻이 뭐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것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창세기를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말 자체를 또 바꿔놔서, 뭐로 바꿔놔서, 그냥 산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살아있는 영을 살려주는 영이 또 살려주는 그런 게 여기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인데 아 영원히 살아있는 영을 뭐하러 살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번역이 나오도록, 해석이 나오도록 성경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분당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글자 성경이랑 사신다고 얘기를 하길래 처음엔 몰랐어요, 목사님인지.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이 성경을 아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옆에 있는 어느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 성경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 성함이 누구신데요? 그런 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자기네 성경을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도 오늘 좀 성경을 보고, 그 목사가 하도 그러는데 뭘 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두 권을 비교 성경하고 이제 해서 두 권씩은 이제 사가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의 지금 영과 육과 혼을 지금 다루는 게 지금 성경인데 이걸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100년 동안 사람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성소공인은 안 바꾸거든요. 안 바꿔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나와요? 베레아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레아 이단. 어떤 또 이단이 나오는 겁니까? 이중 아담론이라는 그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 사람은 영이 없는 무령 인간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은 영이 있는 유령 인간이다. 유령입니다.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창조 이론에 근거해서, 그래서 영이 없던 사람이, 아담의 창조 이전에 영이 없던 사람이 살아요. 그게 네안데르탈리 하이델베르크인이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이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인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피는 겁니다, 이게. 이거 왜 그래요? 영이, 이게 생령이 된 걸 김기동 목사가 공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성경이 영으로 돼 있으니까, 성경이 귀신으로 돼 있으니까 귀신 쫓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딴 목사들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지금 그 성경대로 믿으면 다 귀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김기동 목사가 옳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예. 참 이런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년이 돼도 안 고치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영혼으로 뭉뚱그려 놨으니, 영인지 혼인지. 우리 킷바이블 사이트에 그래도 아주 종종 올라오는 질문이 그거, 영과 혼이 뭔지 그 차이를 좀 알려달라. 그걸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구글 검색 거기 가셔서 영혼6이라고 치면 우리 김문수 목사님 동영상도 나오고 이것도 이제 나오고 해서 올라오니까 그냥 영혼6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가서 보시면 혼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535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 몇 군데 빼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예, 다 몰라서 영혼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자로 번역했어요. 왜 자로 번역했냐? 혼으로 번역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을 만들고 무교절을 만들어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누룩 있는 혼이 빵을 먹는 겁니다. 혼이. 그러니 지금 100년 전에 이거 성경 번역할 때 이거 뭐 샤머니즘 이런 거 해서 뭐 할 때 혼이 빵을 먹는다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로 바꾸는 거예요. 다 자로, 다 자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혼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혼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혼이라. 여기 사람 아닙니까? 이게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사람은 그 얘기죠. 맞죠?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혼이라고 얘기해서 혼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를 혼으로 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그걸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거를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그래요. soul을 win한다. 혼들을 얻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soul winning. 우리말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구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구혼이라고 그러면 이거 장가가려고 이거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령. 그렇게 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요? 소울 위닝이 아니라 스피릿 위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릿 위닝. 근데 성경은 물론 영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다 혼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울 위닝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울 위닝.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신자들이 믿는 바요. 성경신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뭐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구원받은 그 사람 얘기하면서 혼이라고 얘기하니까 혼이 그날 구원받았구나. 몇 혼이? 몇 혼이? 3천 혼이.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쭉쭉쭉쭉 나오다가 5절.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몇 혼이에요? 일은 혼이다. 혼이 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로 다 번역하고 사람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혼을 보냈어요. 잃은 혼을 이집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잃은 혼에서 이 사람이 불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엉뚱한 것과 같은 이단 교리들이, 특별히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이단 교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자를 지혜롭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 가서 보니까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여기 윈이에요. 윈 소울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윈하니까 전쟁에 가서 이기는 거 윈인 줄 알고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한 데가 어디 있죠? 예,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혼들을 어떻게 이겨와, 이겨오긴. 예,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신조어로 만들어서 성경에도 이걸 적어놓고 그게 마치 올바로 번역한 것처럼 하면 아니에요. 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에 쓰일 때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쓰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얻든지 사람을 윈했다고 얘기할 때는 얻는다고 해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가서 영어 사전이고 찾아보세요. 사람에 대한 거하고 전쟁에 대한 게 달리 나오지. 이겨오는 게 뭡니까? 이겨오는 게. 자, 그래서 성경은 영도 구원받는 거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몸도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삼위일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몸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뭘로 나와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혼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한 속성이 뭐냐면 불멸이에요. 하나님은 불멸하는 건 맞습니까? 멸망당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이 불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혼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그 안에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영존이 뭐예요? Everlasting.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 그래요? 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도 영원히 존재, 끝이 없는 거예요. Everlasting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다. 왜 그래요? 사람이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멸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Everlasting 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이 이미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혼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명과 혼의 불멸, 그리고 손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이 혼이, 아니면 생명 그 자체가 숨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숨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영과 함께 혼이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여기 창세기 35장 18절 가서 보시면 라헬이 죽는 대목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의 혼이 떠난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 안에 영과 혼이 있었는데 그렇죠? 죽음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된다. 영과 혼은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죽음.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는 말은 짐승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불멸의 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혼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혼이 있는데 그건 불멸의 혼이 아니라 없어지고 맙니다. 죽으면은. 그래서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으며 특별히 짐승의 경우 몸과 함께 사라지는 이런 생명 외에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사고와 의지와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불멸의 혼이 있어요. 바로 이 혼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혼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됐다 얘기 닮았다는 얘기죠. 뭐가 닮았냐? 혼이 닮았다는 거예요. 불멸의 혼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혼이 생각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뭔가 행하기도 하고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올 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고 모든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중적 구조 이야기할 때 하나 빼먹은 거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 밑에 보면 여기 혼의 요 맨 여기 밑에 뭐가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이 의지의 문을 혼이 열지 않는 한은 이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지가 그걸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복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일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에는 다른 것이 없을까? 정말 없구나. 정말 없구나. 하고 어떻게 내 의지를 열어서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이 의지를 없애는 게 뭐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사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저 살려놔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